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아침부터 저희를 또 부르셔서 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대표하여서 저희가 기도하지만 온 성도가 큰 힘 얻는 복된 시간 되게 응답을 대해 주옵시고 14개의 교회와 우리 각자 개개인들이 주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긍휼 가운데 인도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응답을 대해 주옵시고 날마다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는 한계 가운데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지혜를 맛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진행되고 있는 많은 관련된 당대 세계복음의 현장 가운데 은혜를 내주시옵시고 또 그 일들을 돕는 그 일에 즐거움으로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며 일들을 섬기기에 부족합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 인도받습니다.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말씀이 더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요. 그 성경의 내용들은 특별히 시간 순서가 아니다. 기록한 것이. 그래서 이것이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얘기는 어떤 뭐 기행문, 그러니까 어딜 뭐 가서 이렇게 순회하듯이 아니면은 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적는데 월요일 날 앞에 적고 화요일 날 일을 앞에 두 번째 적고 수요일 걸 세 번째 적은 게 아니라 보통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초반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그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호감 있게 읽게 하기 위해서 그 임팩트 있는 것을 앞에다 땅 이렇게 때리면서 글을 많이 썼다. 우리는 그걸 이제 뭐 두 갈씩 이렇게 결론을 앞에 두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 얘기는 뭔가가 그 초기에 서론에 쓰는 그 글이 어떤 그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바였고 또 그 사람의 신학과 신앙이 묻어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서신서도 사실은 되게 많은 여러 지역 교회에 쓴 내용들인데 로마서는 16장 정도의 많은 분량으로 형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쓴 저자가 처음에 뭘 쓰고 있는지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그리고 어떤 유를 말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읽으려면 그 보통 전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읽으면 이 본문 이 성경이 어떤 방향으로 쓰였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군대가 있는 아들아, 뭐 고생 많지, 날씨가 추운데 참 고생이 많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 편지 썼어요. 이 편지가 뭘 제공하냐면 아들 누군가가 군대가 있구나, 그 아들이 제대가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그렇다는 거죠.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읽으면서 그 큐티가 주는 그 효과 큐티가 주는 그 장점이 많아요. 저도 그 생명의 삶을 한 십몇 년간 했었고 뭐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해서 기도 수첩도 포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큐티를 한 장본인으로서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왜 말씀을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실천을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잡을까, 어떤 기도를 할까, 어떤 전도를 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큰 훈련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디를 못 벗어나냐면 성경에 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큰 게 안 보이고 말씀을 내 생활에 계속 맞추는 거예요. 말씀이 지구만한데 예를 들면 우주만한데 말씀을 그냥 165 단신에 맞추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같은 사도 바울 로마서를 쓰면서 이거를 내 형편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쓴 책이란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아니죠. 물론 그 말씀이 아멘하고 적용되어지만 실제는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1차적으로. 그 부분이 뜻이 전제되고 이해된 다음에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 상관없이 나한테 탁 끌어맞춰갖고 말씀을 막 이용하다 보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은 기도하다가 탁 피는 거예요. 어떤 말씀 주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생각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을,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자기가 어떤 그냥 이렇게 성경을 탁 펴가지고 뭔가 그 신적인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 생각을 해서 뭔가 도달하면 합리주의이고 인본주의지만 뭔가가 멍하니 있다가 환경과 상황에 탁 맞고 우연히 또 말씀 받는데 그 말씀이 또 탁 맞았어. 또 꿈까지 꿨어. 사박자를 따져보니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한평생 하는 건데 한평생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 꿈을 꾸고 상황에 맞고 어떤 권사님의 또 무슨 말을 툭 해가지고 그 말이 또 되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고 해서 무슨 길을 갈 수 있다. 그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뭐 사업을 장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사할 때 주신 말씀이 뭘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위험스럽죠. 그렇죠? 오히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나 오히려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은 어떤 말씀했는가 뭐 주석을 예를 들면 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원래 단어가 무슨 뜻이지 뭐 원어 사전을 보고 오히려 그게 이 본문 통해서 내가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아는 것이 더 맞죠.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좀 내용을 볼 건데 5장 12절만 한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의 죄가 우리 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목사님이 말씀들을 막 하시니까 내가 신뢰하는 분이 말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알게 됐네. 성경에 어디 나와 있을까요?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됐어.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여기에요. 어디에 아담의 죄가 우리 죄가 됐다는 말이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몇 군데나 나올까요? 여기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영 한 번도 못 본 아담, 아씨, 최씨인데 그러니까 아씨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야. 근데 그의 죄가 내 죄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백제시대에 살던 어떤 나씨의 나씨가 내 할아버지라는 거야. 예를 들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거를? 그렇잖아요. 어떻게 나씨가 최씨가 됐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가 내 죄인 것을 어떻게 하냔 말이야.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냔 말이야.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바울이 말한 내용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지금 바울이 말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쓴 편지,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 죄가, 아담의 죄가, 물론 구약에 몇 번 나와 있지만, 아담이란 말 자체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몇 번이 안 나와요. 로마서에도 절은 한 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에도 딱 한 절 나오는데, 아담이란 말이 세 번 나와요. 그걸 통해서 아담의 죄가 내 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구나. 이 얘기는 구약에 있던 그 죄의 그 행위 그 범법을 바울은 이렇게 봤구나. 그러고 보니까 성경 전체 맥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 결정적인 것은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됐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봐서 알 수 있지만 봐서 합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봐서 알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 계시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아담의 지은 죄가 우리 죄라고 우리 믿게 됩니까? 아니 아담의 지은 거 아담의 지은 죄지 왜 그나마 최 씨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어떻게 따져보니까 최 씨만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제가 전주 최 씨인데 전주 최씨 관련된 누군가면은 대충 이해할 수 있잖아요. 박 씨다. 그러니까 박씨 누군가가 죄졌대. 그 사람의 죄가 내 죄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도 있는 것 같아. 내가 김씨다. 김씨가 누구 죄졌어. 그 죄가 내 죄일 수도 있겠다고 확률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담이라니까, 아담. 그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인데, 그것도 의문이죠. 이스라엘 사람인가? 아담인지 그것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쪽 배경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의 죄가 내 죄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냔 말이죠. 이거는 뭐 대표성 원리라고 우리가 신학에서 말을 하는데, 뭐가 또 어저께 밤에 축구를 했습니다. 필리핀이라고 한국이. 누가 이겼습니까? 저도 후반전 잠깐 보다 잠을 잤는데 12시 넘어까지 해서 한국이 이겼어요. 누가 이겼다고요? 한국이 이긴 거예요. 제가 이긴 거예요, 제가. 아니, 축구는 제대로 했는데, 국가대표가 했는데, 국가대표가 이긴 게 아니라, 국가대표가 이겼지만, 한국이 이겼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대표성 원리예요. 쉽게 말을 하면. 아니, 왜 한국이 이겼어? 11명이 나가 뛰었는데, 11명이 나가 뛴 거지만, 한국이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 나갔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대표성 원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국가대표가 나가서 경기에서 이기면 내가 이긴 것처럼, 내가 기쁜 것처럼, 또 그 지면 내가 슬픈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인류의 시조로서 인간의 모든 걸 대표하는 그가 지은 죄가 우리가 죄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부분이 믿음이 되어지고 그 부분들이 성경 속에서 많이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말하는 내용들은 얼핏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결정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 죄로 죄임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 구절들은 이런 말씀들에 근거하는 거죠.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싸우고 있는 그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달을 하는 거죠. 지금 계속 어떤 관점이냐면요. 야, 유대인들 자랑하지 마. 네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라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라니까. 할례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너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이 말을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화평을 내가 쟁취한 게 아니야. 화평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과연 유익한 것인가? 그렇죠? 믿음이 싸우면 화평을 더 얻어낼 수 있나요? 화평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은 그 주신 그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싸움이지 또다시 내가 어떤 의의를 쌓거나 내가 어떤 것들을 더해지는 과정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100% 은혜인 거예요. 100% 예를 들면 콩나물국 먹었다. 정말 100% 맛있는 콩나물국.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100%가 이 땅에 있겠습니까? 물론 그걸 향해서 싸우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싸움이기도 하죠. 자,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지 생각하겠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 모든 사람이, 야, 유대인들, 모든 사람이 죄이냐? 너희, 이방인만 죄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원래 내버려짐을 받았던 그런 사람 족속들이고, 너희는 선민이라고 말을 하고, 율법을 지녔다고 말을 하고, 할례를 했다고 말을 하고, 행위적으로 어렵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너희도 죄이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왜 로마서 상황 내에서 이걸 해석한다면 그런 얘기는 의미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 행위 때문에 더 악해지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켰다고 더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야. 한 사람 때문에 되어진 일이야. 율법을 지킨다고 해결되고 안 지킨다고 해결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더 본질적인 의미임을 바울 사도가 이 어려운 얘기를 로마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아담이 죄 때문에 우리 죄했다는 모든 내용들은 이 본문의 근거에서 생겨진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모든 인류가 죄의 상태에서 태어난다. 원죄 가운데 있다. 이 내용이 바울 사도가 한 이 말에 결정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쓴 권위가 이게 얼마나 권위 있는 내용들이고 로마 교회에 툭 보낸 편지지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13절 말씀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대요. 율법은 모세가 스네산에서 받았던 40일간 받았던 그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모세오경 토라 중심으로 한 십계명 중심으로 한 그 내용들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땐 죄가 없었냐? 율법 주시기 전이지만 그때도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시작은 아담과 연결된다고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러니까 율법은 못 지킨 게 죄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아담 이후부터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죠. 뭐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 무슨 뭐. 그렇죠? 뭐 부모 공경은 뭐. 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뭐. 뭔 상관이. 왜? 그 규칙이 없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예배 시간에 중앙통독 다니지 맙시다. 딱 정했어요. 오늘 1월 8일인데 다니면 죄입니다. 알았어요. 그 전에 넌 요로 다니는 사람 없었냔 말이야. 있었거든 사실상은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네가 너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았는데 사실은 구원받을 자격 조건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너에게 그렇게 여겨주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 규칙이 있기 전에도 이미 많은 그 규칙들을 규칙이 생긴 이후에 그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너 사실 원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어. 율법 봐봐. 대봐 한번. 너랑 비춰봐. 다 지켜낼 수가 없지. 원래 네가 이런 형편에 있었어. 너 원래 죽어 있었거든. 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라고 죄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안 봐주시는 거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아예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기억치 않으시는 거죠. 우리처럼 앞으로 기억 안 하겠어요. 말해놓고 계속 해놓고 항상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화평을 누리, 화평이 원래 네 게 아니야. 그러니까 화평을 좀 누려. 예를 들면 저는 그 어렸을 때 제일 재미있게 봤던 게 걸리버 여행기하고 그 다음에 거지 왕자 아시나요? 거지 왕자 이런 거 뭔가가 이렇게 누추하고 뭔가가 이렇게 아, 키가 크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반영됐는지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뭐 엄마 차 산말리 엄마가 늘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걸 보면서 울었어요. 우리 엄마 어딨나 늘 저를 주워왔다고 그래서 늘 다리 밑에 주워왔대요. 수색에 큰 철교가 있는데 그 다리 밑이래요. 집에 가까웠어요. 기찻길이에요. 문득 봄에 나가서 아주랑이가 철길에 이렇게 아랑아랑 올라와요. 이렇게 보면서 쑥을 캐는 어머니를 보면서 야, 내 어머니인가 막 그런 생각할 때 있었거든요. 그중에 읽었던 게 거지왕자 영화도 많이 봤었어요. 그 늘 추석도 많은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거지가 왕자가 된 거예요. 근데 왕자는 뭔가 연장이래. 그 뭐죠? 도구를 통해서 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거지다 보니까 막 주워 먹고 막 쩝쩝거리고 막 그냥 막 죄책했었고 막 트름했었고 막 입으로 닦고 막 이런 거 먹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거지가 왕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신분은 지금 왕자가 됐는데 상태가 아직까지 거지 살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죠. 왕자는 또 거지가 되었어요. 거지인데 밥 가져와라 그런 거죠 이제. 두둥에 맞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가 말을 하지만 상태가 계속 물론 이 상태는 뭐 치유를 필요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믿음의 싸움의 영역이 필요한 것이죠. 율법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있기 전에도 너희는 사실상 죄 가운데 있었다. 원래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 때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던 시대예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더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래요.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할지라도 너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성경 전반에 쫙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뭘 회개해야 돼, 뭘? 얘기해야 돼요. 야, 아담으로부터 너희 그 지은 죄가 다 너희 죄이고 이렇게 규정을 해줘야 되는데 규정을 안 하세요. 그냥 죄인인 것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사람들도 제사를 늘 지냈잖아요. 구약도 보면.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사는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의 예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들을 알고 있었다. 구약을 통해서. 물론 제사제도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로 정치적인 거로 없어지게 되어지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것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분명히 성경을 읽었던 그들이기 때문에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죄임을 알고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 범죄 때문에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너희는 원래 죄인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 때문에 범죄가 한 사람 때문에 너희가 죄가 시작됐다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있고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 사람의 죽음을 통해 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을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말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 교회 보냈던 서신서의 내용이에요. 이게 행위로 죄가 온데 빠진 게 아니라 아담의 하와의 원죄를 우리가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죄가 온데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죽었어요. 구형력이 큰 거 부분이죠. 아이가 천국 가서 지옥 가서 이런 물음이 있잖아요. 난제. 정서적으로는 그 아이들이 저도 아이를 유산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현사모가 유산을 하고서 병원에 성가병원인가 나와서 이렇게 병원 로비에 앉아서 울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막 왔는데 유산을 한 거예요.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몰라. 작은 거였으니까. 근데 그런 거죠. 이제 이 아이가 크든 작든 간에 죽었어. 무슨 죄 섞였어요, 이거? 이뻐하는 이름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말 안 듣는 죄? 아, 그것 때문에 지옥 가요? 밥 안 먹는 죄? 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냔 말이야. 늦게 자는 거? 아, 그것 때문에 지옥 가요? 그렇게 지옥 가기 시작하면 무슨 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어디 가냐? 지옥 갑니다. 범죄하지 않았다. 왜? 그가 행위로 지은 죄는 없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죄는 그렇게 본질적인 죄고 심각한 죄인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죽어도 지옥 갈 만큼 태어나자마자 의식도 별로 없는 아이가 죽었는데 그가 지옥 갈 만큼 이 죄가 심각한 문제. 그 죄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놓으시고 그런 상태 가운데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래요. 그렇죠? 쟁취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래요. 이것을 너에게 주셨고 너에게 받아 5장 1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5장 2절 보니까 또 들어감을 얻었으며 계속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니라 뭔가 굉장히 수동적인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선물이 그렇게 우리가 주어졌고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칠 정도의 은혜였어요. 그냥 겨우 그냥 100이 필요한데 0.6 주고서 계속 그거 간당간당 살게 한 게 아니라 주신 은혜가 원래 넘치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죽음이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분이 그분이었어요. 신약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분이 그분인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 자리에 서 계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구약에서 말했던 그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그걸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아담이 지은 죄와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망의 생명을 이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생명하고 태어나서 끝내는 사망하게 되죠. 그러나 믿음 때문에 다시 생명 얻게 되어집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어둠을, 빛이 어둠을 깨는 것처럼 생명이 더 큰 거예요, 사망보다. 사망을 뭐로 깰 수 있냐? 생명으로 깰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죽음이 부활로 깨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그 어둠과 그 흑암이 뭐로 깨지느냐? 생명으로 깨지는 거예요. 한 사람에 주는 그 사망보다 한 사람에 주는 생명이 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그 한 사람 인정하지 않고 그 율법 그거 하나 할례받은 거 그 사인 하나 그거 가지고 구원받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이방인들의 구원을 왜 못 받냐 이거죠. 아브라함이 율법 있기 전에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들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죠. 율법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홍해를 먼저 건네게 하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큰 범위이기 때문에 구원을 먼저 받게 하시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셔가지고 너 원래 구원 못 받을 존재야. 봐봐. 그렇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원래 구원을 못 받을 존재이구나. 그거죠. 너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그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이신칭의 의롭다고 칭해주신 거예요. 자녀를 좀 키워봤습니다. 키워보니까 야 나도 이랬었나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장남이 휴가를 나왔어요. 또 저녁부터 시끄럽게 시작했어요. 또 야식을 먹기 시작했지만 분위기가 야 이게 그러니까 볼 때마다 아직 군인이지만 부모를 볼 때마다 부족한 점이 많이 보여요. 여러 가지 생활 태도랄지 자살할지 야 이 시간 먹으면 어떡하니 12시인데 괜찮아요. 젊으니까요. 야 평생 접냐 내가 예를 들면 속으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적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죠? 많은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거, 아담이 지은 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왕노릇하였대요. 왕노릇. 그렇죠? 집에서 아빠들이 왕노릇 해보세요. 필요하죠.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막 이게 부정적인 면에서 왕이 하나 잘못돼 보세요. 나라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여러 가지 대통령들을 통해서 대통령 하나가 잘못했을 때 나라가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 있는지, 나라가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 인권들이 얼마나 유린될 수 있는지 많이 봤잖아요. 그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대요. 계속 다 종삼은 거예요. 그 사망이 많은 사람들 종삼은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이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또 왕노릇하게 되고 우리를 자녀 삼게 되어지고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죄들을 사해줄 수 있는 것이고 누가 죄 있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왕이죠. 땅땅땅 최영식 526번 무기 징역 법으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정한 법이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최영식 석방 며칠 부로 사면. 그러면요, 누가 내가 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국가에서 땅땅땅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왕노릇, 왕에게 붙잡혀서, 사망의 왕에 붙잡혀가지고 평생 종노릇한 우리들을 자나 삼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왕이 우리에게 들어선 것이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 그리스도를 선자 제사장 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그쵸? 18절, 그런 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계속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생명은 구원이고, 이 생명은 우리 의롭다 인심받는 그 내용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죠. 오직 의인은 없나니. 자발적인 스스로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친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의인은 무슨 개념이라고? 의인은 사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율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성경서 말하는 이 로마서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의는 관계적이고 언약적인 의이다. 주신 언약을 계속 준수하고 지켜내는 게 의예요. 주신 언약을 성취하게 해서 우리에게 관계하시려고 오신 분이 있어요. 이 자체가 의라는 거예요. 그 의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있었고 몰랐는데 저 아담의 하와의 죄가 내 죄였었고 내 인생이 그래서 그렇게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이 달려가고 있는 이것들을 딱 끊으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왕 대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고 끝이 난 거예요. 그래 우리는 계속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왜? 우리 상태가 계속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란 놈이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탄보다 하나님이 정말 큰 거예요. 사망보다 은혜가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끝마다 할 때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뜨끔뜨끔해요. 왜? 지난번에 했을 때 그랬거든요. 무조건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커. 불이 막 났는데 너무 불이 크게 났어. 한 사람의 소방수 불을 끄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 예수님의 소방수야. 이런 느낌. 겨우 불을 진압할 정도의 그런 느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아예 장대비를 내려서 불을 삽시간 한 번에 끄신 분이세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끝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 크고 마귀가 90, 예수님이 10이야. 그런 신앙생활은 얼마나 불안한 생활입니까? 우리가 느끼는 구원은 생각보다 큰 거예요. 우리가 못 느낄 정도로. 우리가 이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사망 가운데 머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막 불안해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믿는 믿음이 우리가 준 유익이 큽니다. 근데 성경들 읽을 때마다 실제 그러냐? 너무 그 은혜가 큰 거예요. 그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더 큰 믿음의 싸움이 돼야 되는 것이지, 막 이 율법들을 막 지켜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큰 무슨 있는 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방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의미인 것처럼. 그렇죠? 십자가는 사실은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형벌.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 십자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분이 더 크신 거예요. 우리 교회 왔던 청주에 있던 어떤 분들은 막 십자가 앞에 막 그랬어요. 아, 저 그렇다. 결국에는 십자가의 피가 복음 가득한 교회는 철철 넘치지 않아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의 피를 말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그러니까 말할 때 십자가의 피가 항상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피를 그 단어를 막 써야지만 능력이 있는 거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보다 큰 거예요. 그렇죠? 물론 십자가 부활이 기독교의 주요 핵심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부활이 의미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분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은혜가,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이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갔다가만 방종으로 너무 흐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믿음의 싸움을 많이 말도 합니다. 또 실제 그게 유익해요. 근데 실제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큰 것을 발견치 못해서 대부분 헤맨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내용들을 담백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로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주어지니까, 아, 내가 진짜 은혜 받은 거구나. 원래는 죽은 놈인데, 야, 이 율법을 보니까 내가 이 가운데 구원받았구나를 알 수 있는 거야. 율법이 없었으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야. 그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성령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이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요, 구약의 여호와, 야외, 뭐 엘롬 이런 단어를요, 주라고 로드라고 번역한 거고요. 예수는 원래 개인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상 이름이에요. 저 예수님이 구약에 말했던 그 하나님이시고 저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단어가 된 거예요. 다 고유명사예요, 이게요. 근데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최영식, 박윤혜, 현선회가 된 거예요. 이게 한 이름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면서 그분이 그리스도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짧은 이 내용의 근거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로마서는 사건 중심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한 사실을 풀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냔 말이야. 로마 교인들한테 뭘 말하고 있고 그걸 넘어서 나한테 지금 뭘 말하고 있냔 말이야. 성경이요. 정황과 맥락이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서만 맞게 적용을 해버리게 되면 나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 내가 보고 있던 얘기는 거기서 말했던 그 내용이 나한테 전달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없는 게 아니라 그 전체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던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성경을 들고 지금 설교를 할 수 없죠. 왜? 그들에게 대한 의미만 있다라면 그것만 전부 다라면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 맥락과 정황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들에게 한 말씀으로만 이해한다라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뭐 볼 수 없는 거죠. 나한테 적용해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도 가능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도 가능한 그 이유는 이 말씀을 내게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렇죠? 현사만 가끔가다 그래요. 가끔가다 이렇게 싼 반지를 사주는데 만 원짜리 사주는데 가끔 잊어버려요. 왜? 만 원짜리니까. 만 원짜리니까. 제가 한번 사줬던 7천 원짜리는 또 잊어버렸더라고요. 1년 만에 와서. 야, 7천 원짜리 벌써 잊어버리냐?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도 아유, 7천 원짜리. 근데 주님이 주신 것은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환란이 있어야 이 단단해져요. 깊어져요. 이런 게 있어야 단련된 성품, 연단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소망이 되어지는 거야. 그렇죠? 우리 교회에 있는 환란들은 이건 뭐 로마 교회의 저항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 우리에게 준 은혜도 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사실은 막 덜덜덜 떨면서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은혜가 없는 것처럼, 그 의가 없는 것처럼, 뭐, 덜덜덜 떨면서, 막, 이거 안 지키면 큰 죄, 어저께는 천국이었는데, 오히려 막 지옥 떨어지고, 그게 과연 신앙생활일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네 컨디션 따라서 바뀌는 그런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편안한 것이고, 생각보다 큰 것이고, 생각보다 우리가, 사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작은 믿음의 싸움들, 우리 믿음의 싸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걸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 턱 거셔갖고 쭉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전 인생이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너무 커가지고. 우리 인생 또한 그렇게 견인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큰 것이고 우주적인 것이고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기본 생활의 자세여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것이구나. 그것을 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그 화평과 그 의의가 너무너무 큰 것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는 그 안정감과 그 은혜와 구원의 확신과 자녀를 돌봤던 부모들의 마음처럼 바라보시는 그 지긋한 눈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힘들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다가올 환란에 대해서 하지만 너희 그 환란 속에서 우리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고 또 너희가 너무 죄 가운데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없다고 너무 위축되지 말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싸움을 한평생 살아내고 믿음의 순종의 싸움을 싸워야 되겠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더욱 기억하시면서 화평을 누리자 그 은혜를 믿음을 누리면서 살아내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한 귀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방만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에게 너무 작은 싸움이지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발견하기 원하시며 그것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저희들을 또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발견케 된담을 되어 주시옵시고 덜덜덜 떨면서 근면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며 누리기에 부족함없도록 우리 각자 개개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당대 세계복음을 섬기는 이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인담을 내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내기에 연약함 없도록 도우시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와 은혜가 가득한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두에 계신 목사님과 각 지방의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내어 주시옵시고 부둔 중직자 성도들에게 힘을 도와주셔서 한 해 동안 믿음을 드리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발견하며 승리하게 부족함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의 사인도 충만하심이 주여심을 소망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4개의 교회와 관련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